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초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네,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배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신자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내가 함정에 빠지기 전에 먼저 누가 배신자인지 찾아내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저 가만히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 제자 중 한 명이었으니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걸까요?
다른 배신자가 또 있었나요? 다른 제자 중에도 유다와 함께 계획한 사람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다른 제자들이 유다와 함께 배신을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가룟 유다만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는 줄로 쉽게 생각하죠. 오늘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누가 배신자인가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배신이라고 하면 원래 예수님과 같은 편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선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또 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물론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해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기에 구원받지 못할 엄청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 모두는 사실상 배신자와 같죠. 그런 배신자인 우리들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예고하기까지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진짜로 제자들과 다 같이 모인 곳에서 배신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바로 전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배신자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배신자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 배신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에게 밀고하여 팔아치웠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특별히 악당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입니다.
아, 죄인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잘 알고 있었지만 또 막상 배신자라고 생각하니 찾아내서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한 열두 제자들 앞에서 굳이 누군가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떡에 포도주를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배신할 자라고 경고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상하실 몸과 피를 유다에게도 주길 원하셨던 거죠.
아,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유월절 떡을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네, 맞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성찬을 함께 하시면서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내 말을 기억하고 회개하길 드러나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유다의 결심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내가 할 일을 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신기하게 왜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배신자라고 알려주셔도 몰랐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눈치가 없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다 읽어서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제자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배신한 유다랑 나머지 제자들의 생각이 별 차이가 없었다고요? 배신은 유다 혼자 한 것 아닌가요?
가룟 유다가 생각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독립왕국을 다시 세우는 구원자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주변 국가를 군사적 힘으로 정복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시는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백성들도 전부 같은 생각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정복자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죠.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네요.
나머지 제자들의 생각도 비슷했다는 증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이제 곧 이루어질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서 다스릴 것인가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은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나라로 착각했었네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과 같이 이 땅의 왕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배신은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 혼자 한 것 같지만 사실 제자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부자가 된다는 미신을 믿는 사람도 많죠.
제가 듣기로 북조선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돈이 생긴다는 소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생긴 이유는 북조선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족 중에서 중국이나 남조선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조선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가족에게 돈도 보내주고 예수님도 알려졌던 거네요.
네, 이런 내용을 모르면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미신이 생긴 거죠.
어떤 면에서는 유다랑 비슷하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줄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얻을 거로 생각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생기는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는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유다처럼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배신자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행복하게 되기만을 원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배신자가 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정말로 다행인 것은 내가 배신자입니다. 죄송해요. 라고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동기가 됩니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누가 배신자인지 주위를 둘러봤던 제자들의 모습이네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안에도 이렇게 다른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아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배신인 줄도 모르고 배신할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빨리 항복하고 돌아와야겠죠?
만약 저였다면 너무 화가 나서 배신자들에게 복수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는 바다처럼 넓고 크네요. 예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고백,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들어봐요.
주 나를 위해
목사님, 다른 11명의 제자도 직접 배신하진 않았지만 유다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언젠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똑같이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바보 같은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에서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고 자기 실력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은 상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사랑하는지만 물어보셨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로 증명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득을 꿈꾸죠. 그런 배신자 같은 우리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초청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한다면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네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내 마음속에서 배신자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배신자를 몰아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되는 시를 보.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윤재매님도 그렇게 지내셨죠?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특별히 더 감사한 게 있으시다면?
아, 네. 요즘 또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있는데요.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고 내 노래이시고 내 구원이시다는 게 정말 제 삶에 직접적으로 또 그렇게 닿아서 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신다는 고백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둘째 조항을 살펴보고 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서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했나요?
네, 그것은 첫째 조항에서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암송해서 믿는다, 믿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믿음의 고백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직분상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죄책과 형벌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시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론도 좀 살펴봤어요. 예수가 구원자? 아, 정말 그러냐? 그거죠.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여호수아도 사실은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뭐 호세아도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뭐 한둘 아닌데 그 이름만 가지고 바로 그 예수를 중보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다른 의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구원자들이나 사람과 중보자 예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해결책인데요.
그렇죠.
먼저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천사들이 주었지만 네. 다른 이들은 그들의 부모 같은 사람들의 뜻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모형적이지만 예수님은 참된 구주로 지명되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네.
세 번째는 여호수아 같은 다른 구원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축복들만 베푸셨지만 예수님은 육체적, 세상적 악들로부터만이 아니라 죄책의 악과 형벌의 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구원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시적인 축복들을 베푸시는 데 사용하신 도구들이고요. 사역자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육체와 금생과 관련되는 모든 좋은 것들뿐 아니라 영혼과 내생과 관련되는 모든 고귀한 것들을 베푸시는 주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점에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특별히 탁월한 의미로 예수라고 부르고 그분이 참되신 구주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뭐 이단을 비롯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 구주시라는 것을 부인하고 아니다라고 하려고 많이들 노력했지만 성경을 읽고 보면 볼수록 그분이야말로 우리 구주시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다른 반론도 있었어요. 성부와 성령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성자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된다?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잘못되지 않느냐라는 반론이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삼위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부께서는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성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은 우리의 중생의 직접적인 시행자 혹은 성취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반해 성자는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렇듯 구원하시는 양상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하윤 자매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우리 구원의 효력은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공통적이지만 그분들 모두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구원의 방식은 성자에게만 해당된다. 이제 그분이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친히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성자, 바로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참 되신 구주가 되시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네, 먼저는 죄책의 악과 형벌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가 유일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그의 공로와 효력 등 두 가지 면에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현 자매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효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공로란 무엇인가요?
네, 공로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고난, 죽으심, 강구하심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보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보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 성령,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획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은 말씀이 공로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네, 이제 그 공로가 가져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걸 이제 구주의 효력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효력이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수께서 자신의 효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구속의 모든 은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적용시키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그것이 효력이기도 하고, 또 효력에는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즉 계시하시는 것, 이것도 주님의 공로에서 나오는 효력입니다.
또 사역을 재정하시고 보존하시며 이를 통해 성령을 주시고 사람들을 회심시키며 교회를 모으시고 금생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을 베푸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효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효력 있는 사역은 모든 원수들에게서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라고 했죠.
네,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결국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일으키시며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 역시 예수님의 효력 있는 사역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공로를 통한 효력 있는 사역은 주님과 성도들의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시고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으신 영광된 교회를, 뭐 성도를 이렇게 말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것, 그것이 이제 마지막 효력 있는 사역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했던 내용을 마쳤고요. 이번 주 새롭게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9문이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구주라 부릅니까? 답은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주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유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느냐,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했길래, 세 가지를 배웠었어요. 오늘은 나머지 하나를 더 하고 문답 3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되신 구주가 되는 이유, 그러니까 네 번째죠. 네 번째는 그분의 공로가 지극히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매님,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금생에서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마지막에 내 생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충만하고도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땅에서 뭐 내가 너를 완전히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 돈을 많이 벌면 완전히 행복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완전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죽으면 사랑도 끝나고 돈도 아무런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 까닭은 그분의 공로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시고 마지막 완전히 그것을 이루시죠. 그렇다면 주님의 공로가 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피를 흘리신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생명이 되는 피를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공로는 모든 천사들과 죄인들의 형벌과 보상을 능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런 공로이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는 지극히 완전합니다. 주님의 공로가 지극히 완전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형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얻게 된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요한일서 1장 7절, 로마서 8장 1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영원한 복락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복된 자녀들이 되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사랑이든 돈이든 완전한 것처럼 생각되나 완전하지 못하죠.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그 공로의 효과 면에서 그 공로의 크기 면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금생과 내생에서 또 내생에 속한 모든 복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29문을 마치고요. 30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0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에게서나 혹은 다른 데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락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답은요.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는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자랑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인 것입니다.
네. 30문은 내용이 길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 배웠던 뭐 질문과 답 중에 가장 짧은 것 같아요. 정말 짧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살펴볼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제 질문과 답을 읽었는데 대강 생각해보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천주교의 교황주의자들이나 예수회 같은 사람들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긴 하지만 동시에 자기들의 구원을 성인들의 공로나 교황의 면제부나 자신들의 헌물이나 또 선한 행위나 금식이나 기도처럼 예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찾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으면서도 뭔가 다른 것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주로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앞에 내용에서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하고도 유일한 구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구원 전체를 지극히 완전한 방식으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는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넘기시거나 부탁하시거나 맡기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유일한 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일한 구주란 그분의 구원하는 방식을 그분만이 한다는 거죠. 다른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고 부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성인에게서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나 훌륭한 삶을 통해서든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는 하지만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잘못된 거죠.
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바라시고 또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일부를 성인들의 간구, 뭐 덕택으로 본다고 해도 유일하신 구주의 직분과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믿지는 않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만약 기도한다면 질문이에요. 일단은 그리스도의 간구하심, 기도와 성인들의 간구 사이에는 큰 구별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유한 위엄과 공로에서 나오는 효력으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그리고 그분 자신 덕분에 그 간구가 응답되고 또 그분이 구하시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성인들도 금생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죠. 우리끼리도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해서 다른 이들을 구하는 선한 것들을 얻기도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잘 됐다, 그렇게 됐다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얻는 것은 내가 어떤 기도해 줄 만한 자로서 나에게 가치가 있어서 하윤 자매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위엄, 그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고 뭐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간구하심과 그분의 공로처럼 그분 덕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아, 그렇다면 성인들의 공로와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선한 것들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황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직분과 영광을 노골적으로 욕되게 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또 그분께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네요.
아, 맞습니다. 뭐 굉장히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옳지 않은 신앙이죠. 30문을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굉장히 짧죠. 31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베르크 요리문답 제31문 질문.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답은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예수님을 뭐 예수님 이렇게도 말하고 주님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많이 말하죠. 이게 뭘까요? 예수는 뭐 앞에서 배웠죠. 배웠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 이것이나 그리스도 이것이나 모두 중보자의 직분을 의미하는 명칭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예수는 이 중보자의 직분을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 중보자의 직분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를 풀어서 설명한 거죠. 하윤 자매님,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나나요?
네, 기억납니다. 선지자의 직분, 또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으로 이것을 주님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자격하네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섞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며 간단하게 네. 주님의 직분을 설명하는 이름이라면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분이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구원자라고 주님의 구원자로서의 직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름이군요.
아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이렇게 다 섞여 있는 이유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에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는 거죠. 손을 얹고 그 직분을 공식으로 부여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식만이 아니라 그 임무들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능들, 은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뭐 대강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작은 주제들을 통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이 31문에서 살펴볼 작은 주제들은 다음과 같아요. 네 가지. 첫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란 무슨 뜻인가? 둘째,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무엇인가? 셋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무엇인가? 넷째, 그리스도의 왕직은 무엇인가? 체계적이죠. 자, 첫 주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란 무슨 뜻일까?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출애굽기 28장 41절,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선지자를,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마지막 말씀은 왕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죠. 아, 이 일은 그 직분들을 세우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런 상징도 있어요. 말씀을 먼저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뽑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기름을 바르라고 했네요.
어이구, 하윤 자매님이 아주 잘 말씀을 이해를 했네요. 그렇죠? 아까는 사람을 세우려고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병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즘도 그렇긴 한데 초대교회 때도 종종 치료를 위해 약을 바르듯이 기름을 발랐던 것 같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몸이 메마르고 연약한 지체들을 강화시키고 힘을 주며 활력을 주고 든든하게 해서 기능을 잘 발휘하게 해주기도 했죠, 때때로.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에는 부적절한 상태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행하고 그분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영혼의 병든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건강한 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네. 기름 부음도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구약 아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름 부음은 그림자일 뿐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했다라고 할 수 있죠. 반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실체면서 완전한 것이고요. 골로새서 2장 9절을 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는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성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충만하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완전하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관련한 반론도 있어요.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 첫 번째 반론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네, 정말 그러냐? 성경 어디에도 없느냐? 맞아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의 의식을 치렀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상징되는 것, 즉 성령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관한 구절들이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편 45편 7절, 이사야 61장 1절.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먼저 읽은 시편 45편 7절 말씀은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은 모형이지만 주님은 실체로서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심이 분명하다는 성경의 선포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요? 먼저는 그분이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중보자의 직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인성이 성령의 은사를 한량없이 받아 그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스리고 보존시키는 일과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은사들과 은혜들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이 두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은사를 한량없이 받는 것은 그분의 인성에만 관계되지만 중보자의 직분에 세워지는 것은 신성과 인성 모두에 관계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뒤에 가보면 다루게 될 테니까 그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31문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윤재미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